지금부터 502년 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34살의 카톨릭교회 신부가 타락과 부패로 얼룩진 중세 카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 이것에 반대해서 비텐베르크 대학 궁정교회 정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했어요. 우리 말로는 이제 95개조 반박문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는 95 thesis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거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용기 있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래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게 뭐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자유를 갖게 됐어요. 온 인류가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전환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10월 31일, 이 10월 31일이 이제는 교회의 달력에서도 다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생겼냐. 마귀가 이날을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바꾸어서 지금 10월 31일이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기념하고 지키는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로윈 데이는 마귀탈을 아이들에게 씌우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귀신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서 이 마귀들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지금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이런 일 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오바마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백악관에다가 다 아이들 초대하고 대통령까지 지금 이런 탈을 쓰고 이러고서는 이 마귀를 기념하는 이런 마귀 문화를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속임수와 선동의 대가인가. 아예 지금 미국 전체를 그냥 다 잡아먹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할로윈데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10월 31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뺨치게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이들 다 탈 씌우고는 그러고서는 뭐 이게 뭐 엄청 이거 안 하면 문화인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당겨서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또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을 허락해 준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가끔씩은 그 위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역사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인들, 그렇죠? 그런 그 위인들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야 될 이와 같은 책무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리들을 이제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쓰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리들을 이제 확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루터교의 창시자가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침례교회의 바이블 빌리버의 그 믿음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여러 면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 아,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502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02년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용기를 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일을 실천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다. 지금 저와 여러분 종교개혁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502년 전 전 세계 특별히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감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거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목숨이 날아가요. 목이 잘리는 이런 시대에 감히 그것도 가톨릭 교회 신부가 자기에게 이런 모든 그 임무를 수행한 교황과 교황의 세력을 향해서 성경 말씀에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들고 나와서 가톨릭 교회를 붕괴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502년 전에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내걸고 천주교회와 교황에 항거했어요. 그 항거한 게 영어로 프로테스트 한 겁니다. 그 프로테스트 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는 일, 그 일이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항거주의예요. 항거를 하는 거예요. 그 항거하는 거에 모범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선조가 되는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이 항거, 프로테스탄트 이 정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온 인류에게 자유가 부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한 이래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갔다가 못을 쳐갖고 갖다 박은 이 사건,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신 그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마르틴 루터의 반모섬, 할로윈 데이로 전락한 종교개혁일의 의미, 이렇게 이제 잡고 루터의 생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출생을 해서 1546년 2월 18일에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날짜까지 다 얘기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 이제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얼마를 살았냐? 63세를 살았어요. 제가 이제 만 60이니까 이제 한 3년 더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루터하고 이제 같이 되는데, 얼마나 더 살지 그 전에 죽을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루터가 독일에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주의 한 이름이 작센이라고 하는 그런 주가 있었어요. 거기에 도시가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구리 광산업자가 있었어요. 그게 마르틴 루터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리 광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라틴어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이제 사제학교를 다녔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1501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18살이 되었을 때, 에르프루트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인문학부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공부한 이후에 1505년 1월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가운데 1505년이면은 27살인 것 같아요. 27살. 17에다가, 22살이네요. 1505년 7월 2일에 여름방학을 맞아서 집에 갔다가 이제 다시 대학으로 이제 들어오던 이런 시점에 그 에르프루트 대학 그 근교에서 천둥번개를 치는데, 천둥번개가 어찌나 심하게 쳤든지 그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천둥번개, 이걸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천둥번개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 당시 천주교 세상이기 때문에 수호신에게 빌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좀 살려달라. 그래서 어떤 수호신을 찾았냐.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 또 아버지가 이제 구리 광산업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부들의 수호성인이 있어요. 그 수호성인이 누구냐. 마리아의 어머니. 거기다 다 성자를 갖다 붙이잖아요. 성 안나. 안나를 부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발 이번에 나를 살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돼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서원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겼어요. 서원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은 해 7월 17일에 수련사의 이제 자격으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도에 정진해서 1507년 2월 27일 24살 나이에 사제가 됐습니다. 사제가 이제 정식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는데 그래서 같은 해 4월 4일에 이제 사제로 서품이 된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신부가 된 겁니다. 프리스트가 된 거예요. 신부 사제가 이제 된 거예요. 자, 이 일 이후에 1511년 비텐베르크 대학교로 이제 옮겨가서 1512년에 만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어요.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받았어요. 제가 28살 반에 공학학사 지금 보니까 그러네. 공학 박사를 받았는데 이 말틴 루터가 29살에 신학 박사가 이제 됐어요. 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해부터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515년에 32살 때부터는 그 근처에 있는 어거스틴 그 수도원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수도원 10곳을 감독을 하면서 자기가 새로 발견한 복음의 씨앗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와 달리 지금부터 500년 전 중세 유럽에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네, 이거 아니에요. 일반 대중은 성경 같은 걸 구경도 못했어요. 천주교회가 성경을 금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사를 들으면 다 어떻게 라틴어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죽을 때까지 다녀도 복음이 뭐 이런 거 볼 수도 없는 들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말틴 루터는 다행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그거 있어야 뭐라도 뭐 라틴어로 강론을 하니까 성경을 읽는 자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살면서 금욕적인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 알겠죠? 고행을 하든지 아니면 일상적인 삶을 저는 살겠습니다 하면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방법뿐이 없었어요. 교회가 가르쳐주는 천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은 너 수도원에 가서 평생토록 장가도 안 가고 고행하는 그런 삶을 살겠느냐?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는 일상적인 삶,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선행을 하면 살겠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루터는 어떤 걸 택했어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혼자 살면서 고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면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청빈하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네,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위에서 주는 명령은 다 복종해야 돼요. 불복종이랑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매일같이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고해성사든지 뭐 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삶을 하루도 거치지 않고 매일같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면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 부과가 되는 고행을 다 감내해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구원 받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결심을 굳게 하고 그리고 수도사가 된 겁니다. 종교개혁을 감행하던 1517년에도 그 신분이 뭐예요? 신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예요. 아직도 로마 카톨릭교회에 속해 있어서 카톨릭교회 지배를 받는 그런 신부였어요. 언제 수도복을 다 떨쳐버리고 신부복을 버렸냐? 1517년에서 7년이 지난 1524년 10월에 가서야 이제 영원히 나는 카톨릭교회하고 이별하겠다 이런 게 해서 신부의 신분을 이제 버리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혼까지 이제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죽일 놈이죠. 그렇죠? 신부 다 이제 버린다 안 한다 그러죠. 또 장가까지 갔죠. 뭐 이렇게 해갖고 카톨릭교회를 대항하게 되니까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이 500년 전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자, 마틴 루터의 이제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무리 고행을 많이 해도 내 죄들이 다 제거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아침에 수행하고 점심에 수행하고 저녁 때 수행하고 잠자기 전에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청소를 하고 물을 뒤집어 쓰고 깨끗하게 하고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들이 완전히 제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의인으로 내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수도사가 어느 정도로 고행을 했냐, 기록을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으니까 금식을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수면도 취하지 않고, 또 겨울철이 되면 뼈를 깎는 추위 속에서 옷을 입거나 담요를 뒤집어 쓰지 않고 그렇게 자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심한 경우에는 뭐 이 안에서 막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욕정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몸 막 채찍으로 쪄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 고행을 하는 이런 일이 수도사들에게 부과가 된 겁니다. 근데 1년, 2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게 생겨나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욕정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 저 두려우신 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몸을 씻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는 걸 보고 루터의 그 스승이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너가 아마 로마 카톨릭 거기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의 로마에 한번 다녀오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거다. 그래서 카톨릭 교인들은 평생 소원이 뭐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로마에 한번 순례를 가는 게 그게 카톨릭 교회의 신자들의 평생 소원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로마를 다녀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자그마치 5달 동안 어디 로마에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거예요. 거기 가서 로마 교황을 봤어요. 거기는 로마의 추기경들을 봤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완전히 다 위선자입니다. 자기가 봤던 이런 지금 평범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추앙이 되어 있는 그 로마의 교황과 거기 있는 그 추기경들을 가서 보니까 그냥 위선자들의 위선자들. 자,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그 계단이 거기 지금 로마에 있었어요. 그 계단이 뭐예요? 스칼라 상타. 그렇죠? 거기 로마 이 카톨릭 교회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걸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어느 날 천사가 그걸 떼어다가 로마 그 거기다 갖다 옮겨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어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서 연옥에서의 죄가 많이 용서가 된다. 우리 가서 봤잖아요. 올해 1월인가 2월에 우리 교회에서 50명인가 이탈리아 로마에 갔어요. 가서 이 스칼라 상타에 갔더니 그날도 기어 올라갑니다. 그날도 기어 올라가요. 그렇죠? 루터가 그걸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걸 입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날도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도. 자, 그래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로마를 다녀오고 추기경을 만나고 교황을 보고 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나. 아니, 왜 나만 이러나 이거야. 나만. 이 온 유럽에 있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행을 하든 뭐 선행을 하든 이걸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고행하고 선행하고 웃고 그러면서 사는데, 아니 어떻게 나만 이 죄들의 용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들을 설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그 무거운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 유럽을 다니면서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나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문제를 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뭐 신학 박사를 했으니 대학에서 뭐라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서 1513년에서 1515년까지 시편을 강의했습니다. 15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를 강의했어요. 그리고 1516년부터 1517년에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했어요. 신약성경을 강의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죄의식이.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가 없을까. 고해성사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금욕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하는 그 신부에게 다가가서 너무 고해를 많이 하러 오니까 신부가 뭐라 그랬냐. 좀 죄들을 모았다 갖고 와라. 왜 이렇게 자주 오냐. 죄들을 좀 모았다가 좀 갖고 와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신학 강의하다가도 생각나면 가서 고해성사하러 가고 금욕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천주교의 행위구원 이 신학을 가지고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텐베르크 그 고독한 그 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일이 자기의 모든 선행과 금욕과 이와 같은 것들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이 깨닫는 말 그대로 탑 체험이라고 하는 일이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 탑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마르틴 루터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것이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욕으로 되지 않아요. 고행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탑 속에서 번개불같이 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확신이 생기면서 사람이 내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엄청난 체험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죄들의 용서 여기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성경의 율법은 뭐냐? 천주교가 가르치는 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은 뭐냐?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율법이 있어야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죄가 있다는 거,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은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이 구원파나 이런 거 관련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근데 외워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거 다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놓으신 이 길, 이 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 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을 통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이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이걸 깨달은 이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행위가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다. 구원 받으면 뭘 깨닫게 되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가 새롭게 창조가 된 그런 사람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합니다. 순서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 속에서 걸어야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에 없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혁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조용하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분개하면서 종교개혁에 이와 같은 그 이 도화선 여기에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칼라 상타가 있는 거기가 그 당시에 교황청이 있던 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으로 교황이 바뀌었냐? 레오 10세로 이제 교황이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교황청이 너무 오래되고 볼품이 없으니 전 세계에서 제일 커다란 그런 교황청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 우리가 가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사원을 짓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다 돌덩어리로 해서 그걸 지으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앞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워싱턴 그 시에 가면 마뉴먼트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런 마뉴먼트 이런 거를 어디서 갖고 왔냐? 아프리카에서 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그걸 잘라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이집트 이런 데서 우상 숭배하던 이와 같은 걸 거기서 잘라갖고 배에다 실어갖고 그걸 지금 로마에 갔다가 이걸 다시 하려고 하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뭘 팔기 시작했어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이 면죄부 교황이 주는 면죄부를 사면 돈을 많이 내면 그럼 어떻게 돼? 연옥에서 죄가 많이 용서가 되는 거고 돈을 조금 내면 조금 용서가 되는 거고 돈을 안 내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와 같은 선동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면죄부 판매하는 사람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는 누가 임명이 됐냐? 도미니카 그 수도에 요한 테첼이라고 한 사람이 이 면죄부를 팔아서 그래서 건축 지금식으로 하면 건축 헌금을 모아올 책임을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지은 거 이 맡게 된 겁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봉헌함에 여러분의 이 금화가 딸그랑거리며 딱 떨어지는 순간에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으로 곧장 올라갑니다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돈을 이 안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르틴 루터의 마음속에 불이 당겨진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뭘 경험했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로마서 말씀을 이미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돈 금화 이것이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대자보를 실었어요. 그 대자보의 이름이 95개조 반박문입니다. 거기 반박문이 95개가 있는데 그 95개 중에 21번 항목을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면죄부를 사라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교황의 면죄부로 모든 형벌을 면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커다랗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 교황이 만들어 놓은 면죄부에 직접 대항을 해서 지금 천주교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황이 주는 그 면죄부로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86조에는 아예 성 베드로 성당 짓는 거를 아예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오늘날 교황의 모든 수입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데 베드로 대성전쯤이야 궁핍한 신자들의 돈이 아니라 교황 자신의 돈으로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거를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가난한 사람들 거짓으로 선동해서 금화 바치게 하고 면제부 사게 해서 이 돈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교황 아니에요. 교황에게 들어오는 그 돈으로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여기 86개 그 6조 항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원치 않았던 겁니다.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글을 그렇죠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시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에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자기가 태어났던 때부터 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러면 그냥 화형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 좋은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이루어놓고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만들어줬냐. 마르틴 루터가 태어나기 한 50년, 60년 전에 누가 등장해요? 구텐베르크가 등장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인쇄기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다 손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써서 대자보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온 유럽에다 퍼뜨려요? 근데 그 당시 뭐가 있었어요? 인쇄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만들어 놓은 이 95개조 반박문이 순식간에 인쇄가 돼갖고 온 유럽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이거 이 속박과 압박 가운데서 지금 1000년 이상을 지금 살아왔는데 아 여기 적어놓은 글을 보니까 다 맞는 글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온 세상에 마르틴 루터의 글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에 모든 국민 한 사람에게 한 권의 루터의 책이 다 전달될 정도로 이렇게 인쇄술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사상이 이제 파급이 된 겁니다. 말 그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인쇄술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처음부터 로마 교황청하고 대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주교회 안에 남아서 조용하게 온건하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밝힌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황청이 루터에게 뭘 붙였어요? 이단 딱지를 붙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단 딱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교황이 루터를 죽이려고 로마로 소환했어요. 근데 루터가 거기 가면 죽는데 갑니까? 안 가잖아요. 불응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냐?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렇게 치고 나간 거예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자, 이런 이제 교황도 이제 힘들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로마로 오라 그러는데 오지도 않고 이제 나중엔 결국 나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이 지경까지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1520년 6월에 교서를 내려서 루터의 모든 서적들 다 불살러라. 그렇죠? 또 루터가 자기의 그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종교 재판에 이제 불러갖고 화형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이랬더니 루터가 자기의 지지자들을 10월에다 모아가지고 오히려 비텐부르크 그 성문 앞에서 교황의 교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린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따르지 않겠다.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1521년 교황 레오 14가 루터를 파문했어요. 파문 이제 넌 천주교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파문을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 독일을 지배하고 있던 신성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이름이 카를 5세입니다. 그래서 이 카를 5세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 세상이 로마 교황의 손아귀에 들어서 황제도 꼼짝 못해 로마 교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에게 루터를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아 근데 또 카를 5세도 가만히 보니까 아 지금 여기 루터를 추종하고 종교개혁을 해서 막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괜히 갖다 루터를 처단했다가는 반란이 일어나면 오히려 나라가 지금 뒤집어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처단할 수가 없고 제국회의를 열게, 지금 시기로 국회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습니다. 청문회. 이렇게 해서 루터를 소환하게 됐어요. 그 청문회 장소가 보름스입니다. 보름스. 이렇게 해서 루터가 4월 16일에 보름스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자, 그리고 황제 앞에 서서 법정에 제출된 이런 모든 서적들이 내가 다 만든 겁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황제가? 여기 들어있는 모든 주장을 철회해라. 그렇죠? 95개조 반박문 다 철회해라. 사람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철회해라. 이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루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오늘 답을 못하고 하루 여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루터가, 여러분, 그렇게 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못했어요. 밤새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4월 18일에 그 보름스 제국회의 앞에 가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주장한 것들, 내가 지금까지 써놓은 이런 책들의 모든 주장, 이것이 성경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 그때 내가 철회할 수 있어도 지금 내가 여기 적어놓은 모든 것들은 성경이 지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중에 하나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 황제 앞에서 이 자기의 믿음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어떤 유명한 말이 나왔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양심에 따라 성경이 내게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저술한 모든 것이고 진실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결코 내가 말한 것들을 한마디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이 놀라운 이 역사의 기록, 이거 이 사건을 독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마르틴 루터가 이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황제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믿음대로 살겠다고 고백한 거, 이거를 역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황제에게 믿음 철회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놔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요새 배웠잖아요. 사도바울 맥잡기 하다 보니까 바울을 이렇게 놔주면 거기 숨어있다가 가서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제 루터가 이제 돌아가게 되면 길에서 루터를 습격해갖고 그래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루터가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 괴한들에게 납치당한 거예요. 납치를. 근데 이게 좋은 납치입니다. 왜 그러냐?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루터를 이제 후원하던 프리드리 선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 밑에 여러 선제우가 있었는데 이 선제우가 이대로 두면 루터가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납치해갖고 그래갖고 어디다 뒀냐면 바르트부르크 성에다가 루터를 가져다 주고 너 이름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개명을 해요. 이름이 뭐냐? 융커 웨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도 바꾸고 뭐 수염도 좀 따로 깎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루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을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말 그대로 타이반 자이반으로 감금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루터의 반모섬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루터의 반모섬.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1517년 이후에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에 가서 철회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종교개혁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온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은 루터만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루터만. 근데 지금 루터는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 동안 루터가 갇혀 있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꿔놓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기록한 책이 제임스 레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나라 서점에 가서 보시면 루터의 반모섬이란 제목의 책이 있어요. 책을 반모섬이라고 했는데 원 제목은 그게 아니라 루터의 강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걸 번역한 사람은 이거를 반모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왜 반모섬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그 섬의 이름이 반모섬이잖아요. 유배를 갔잖아요. 그 유배간데 그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저술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 동안 이 갇혀 지내는 동안에 거기 갇혀 지내지 않았으면 루터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제목은 마르틴 루터의 강한 성이에요. 포트레스예요. 강한 성. 거기 들어가서 강한 성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놀라운 일들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517년에 이 종교개혁에 어떤 그 불씨를 이렇게 이제 일으켰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럼 삶이 그 이후부터 점점 좋은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래서 가면서 삶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언제가 제일 어려웠냐? 바르트부르크 성에 1년 동안 이름까지 바꾸고 그렇죠? 거기 갇혀 지내는 그 시간이 마르틴 루터에게 가장 어려운 삶의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다. 우리식으로 이제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렇죠? 아 그럼 영웅이 돼 갖고 온 세상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기고 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 동안 쫓아다녀요? 13년을 쫓아다닌다, 여러분. 13년을. 근데 무슨 관계예요? 장인, 사위 장인 관계예요. 14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거든요. 그 시절이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고, 여러분, 그 어려웠던 시절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든 시편이 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방랑 생활하고 엄청난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 시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르트부르크 이 성에 1년 동안 갇혀있는 그 시간이 마르틴 루터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걸 적어놓은 책이 바로 루터의 이제 반모섬입니다. 자, 어떻게 어려움을 당했냐. 자기가 천주교 신부인데 신부가 파문이 된 겁니다. 이제 천주교 거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무슨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상이 천주교 세상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주교회가 뭘 해줘야만 그래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 유아 세례 못 받으면 장가도 못 가고 그래서 땅도 갈지 못하고 나중에 죽어도 무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틴 루터가 파문을 당했어요. 그 얘기는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비텐베르크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 건강이 이제 상하기 시작했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조그만 방에 누워서 뭘 하려고 하면 밤에 잘 때마다 어떻게 마귀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이를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지금 마르틴 루터 같은 그런 영웅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마귀들이 들끓는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 하지 못하도록 이 정도로 매일 밤 마귀와 싸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 정도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지쳐갔어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한탄만 하고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 가장 중요한 걸 했어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독일어 성경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말로 적어놔갖고 시장바닥에서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읽어야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 성경을 바탕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10주 만에 신약 성경 27권을 다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몇 차례 거치면서 교정 작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시장에서 일하는 아낙네들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독일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야 성경을 읽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일을 마르틴 루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때에 감옥과 같은 그와 같은 그 바르트부르크 성 안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냐. 많은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종교개혁 문서들을 이제 체계화했습니다. 말틴 루터 엄청나게 많이 찬송가를 지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루터는 음악이 신학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줬는데 제일 큰 선물이 신학이고 그 두 번째가 음악이다. 음악은 신학과 닮은 점이 많은데 특히 영혼을 고치고 영들을 소생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프를 탁 타면은 그렇죠? 그러면 악한 영이 물러가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찬송가를 짓고 그 좋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힐링,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인간은 목석과 마찬가지지만 음악이 있으면 심지어 마귀까지도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직접 체험을 하며 많은 찬송가를 줬어요. 이 찬송가 중에 유명한 건 물론 그 이후에 준 거지만 1529년 시편 46편을 기초로 마르틴 루터가 지은 유명한 찬송가가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강한 성이 포트레스예요. 포트레스, 강한 성, 난공불록의 성이다.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맞습니까,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여러분,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밤에 잠을 잘 때 마귀가 그렇게 들끓었단 말이야.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그 왕국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마르틴 루터가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르트 부르크 성에서 1년 동안 낙심 가운데 사는 가운데 많은 찬송가를 지었어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신칭의 믿음의 이와 같은 이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생산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조직하는 그런 일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루터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년을 지내고 비텐베르크로 이제 돌아왔어요.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루터가 이렇게 놓은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 불길이 결국 어떻게 해서 온 유럽을 다 삼켰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온 세상에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믿음의 자유가 사람들 가운데 인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무너졌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한 전체주의 시스템이 마르틴 루터라고 한 이 한 사람에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주들에게만 믿음의 자유가 인정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의 자유, 경제적 자유로 발전해 나가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전체주의 세계관이 무너져버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근대 시민국가가 생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영국이 팽창하고 미국이 팽창하면서 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가치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이와 같은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이와 같은 가치관과 질서가 전 세계 모든 자유민주국가로 퍼져들어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1517년 10월 30일, 그렇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갖다 꽝꽝꽝 붙인 그 일,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투명한 양심 그것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사함이 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루터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모르기는 한 200억이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틀을 마련해 준 겁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가톨릭 종교인들의 거대한 위선과 거짓이 세상을 지배하던 세상이에요. 교황, 추기경, 주교 모든 사람이 종교에 아주 쩔어갔고 다 타락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대중이 많은데 대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무지한 가운데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교회가 하라는 대로 구원받으니까 고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루터가 성경 말씀을 들고 사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일조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 이런 세상 속에서 마틴 루터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서 진실을 보고 오직 진실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95개 저 반박문을 박을 때 거기 모서리가 들려왔어요. 칠 때 그 소리가 자유 근대 시대를 알리는 이와 같은 경고의 이제 시대가 이제 돼서 결국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 500년 동안 온 세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루터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루터의 이와 같은 정신, 이게 영국으로 흘러갔고 영국의 이 정신이 미국으로 흘러갔고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 성경의 기초에서 자유헌법을 만들었어요. 이 헌법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승만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승만에게 전달이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루터가 만들어놓은 이 자유의 정신이 세계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 국가가 생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지난 71년 동안 이 나라에 손을 얹어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강대국이 된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지금 좌익 선동 세력들 때문에 거짓에 국민들이 지금 속아 넘어가서 어떤 시대처럼 다시 되고 있어요.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바로 그 시대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목사들과 교회들이 타락했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타락 이런 걸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이와 같은 악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성경 신자들, 우리나라의 애국 시민들,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지금 다 어디에 갇혀 있는 거냐? 루터가 1년 동안 갇혀 있던 바르트부르크 성, 바로 그 성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됩니다. 마귀들이 들끓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바로 이럴 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만들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개혁들을 의논하고 책을 짓고 저술하고 알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지금이 암울하고 정말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의무와 책임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애국 시민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루터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에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의 모든 사상을 확립했습니다. 책을 내고 홍보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서 결국 그가 승리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일인 10월 30일에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교훈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하고 저와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올바른 성경을 낸다 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성경을 냈습니다. 그 올바른 성경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교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 신약교회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하겠습니다가 저와 여러분이 나서야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 일, 그걸 하도록 하나님께서 21세기 이 시간에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에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주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주시고 많은 애국 시민들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낙심의 때에 좌절하지 말고 말틴 루터처럼 이 반모섬에 이와 같은 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위해 앞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얹어주시면 이 나라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